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서신서보다 깊이 있게 메시지를 풀어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평가하기를 기독론 그리고 동시에 교회론 두 가지가 가장 깊이 녹아져 있다. 그 중에 교회론이 가장 깊이 있게 녹아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서신서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이거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제 그 과연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선명해진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게 해서 이건 이걸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에만 초점 맞추다 볼 때 중요한 걸 더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만 보게 됐을 때 그 안에 원래 서신, 편지 안에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 다른 각도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에베소서가 주는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표현인데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약 35회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냐.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둘 다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을 조금 자세하게 볼 때는 이 후자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둘 다의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다. 맞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냐 들어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27강 뭐 12강 이렇게 전달할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할 때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주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올렸을 때 어떤 제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런 차원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의 연합,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지상적이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천상적이며 또 영적인 축복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성령께서 성령의 현존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늘과 연결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처음부터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정확하게는 또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뭘 하면서 살지라고 하는 전부 거기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너무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를 이용해서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 물론 그 육신적인 해결과 축복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봤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른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축복을 발견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발로 뻥 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모르겠어요. 아이 앞에 말도 안 되는 농담이지만 정말 수억 가는 차의 열쇠와 자기 돈 천 원짜리 뚝딱뚝딱 만드는 그 나무로 만든 차의 모형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너 뭘 원하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이 이게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뚝딱뚝딱 만드는 그 어설프게 만들었던 그 고장난 그런 차의 모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치의 그것과 이 수억의 어떤 차가 같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진짜 비교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셔야 되고 계속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50년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책 속에 있는, 여러분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단 한 시라도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골로새의 표현 중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물이 그 위에 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서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지구상에는 전 우주적으로는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만유일리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오만 법칙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만 깨져도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구를 막 돌게 하고 계시는데 그 만약 지구가 도는 그것이 만약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수십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누가 컨트롤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우리 의지로 우리가 돌립니까? 아닙니다. 아주 질서가 있어서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붙들어주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독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겠다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거절한다고 하면 우리는 원래 우리 갈 길인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분이죠. 성경에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돈 몇 푼이며 남들보다 좀 인기가 있으며 남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1부터 100까지 나열해 봐라. 모릅니다. 우리는. 왜 모릅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합돼가지고 이 신 얘기, 저 신 얘기, 저 주, 이 주가 있고 저 주가 있고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오만 종교, 오만 사상 많은 것들이 통합돼가지고 물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세파가 강하고 강하게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아주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자녀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도대체 누군지를 아주 깊이 있게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사실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선택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택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래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당신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권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사역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창세 전에라고 하는 이 문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택 인간의 어떤 뭐 역할이나 노력이나 공적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는 이미 선지에 계시다고 하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살며시 녹여 넣은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택함이 이런 거예요. 택하사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택함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자신의 순결성을 하나님 자신의 순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도덕적인 어떤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부분이 거룩하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점이 없고 죄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다. 거룩하고 또 한편으로는 흠이 없게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그러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 이 둘 다의 요소가 우리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덮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오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게 주로 어디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물은 구약의 희생 제물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이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할 때 답은 사랑 안에서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관점은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갈라디아서도 좀 언급을 하겠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관계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있을 때는 율법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더 이상 율법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덜덜덜 떨면서 율법 지키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섭고 내가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어떤 행동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의 힘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이 계속 성장 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정말로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걸 정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정하신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앞서서 표시했다 또 미리 정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직접 그가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선택한 자들을 아들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예정하신 것이다. 어쩌다가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이 이제 헬라어 단어가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로 양자 입양을 뜻합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입양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뜻과 앞으로 또 하나님의 기업, 유업을 상속받게 됐다라고 하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양자 입양됐다. 휘오데시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제시됩니까? 오직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전달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적인 칭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양자를 삼으시기 위함이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인 우리 인간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지음받을 때 그런 존재였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의 원리다. 이게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것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자체가 그 하나님 영광을 반영한다. 그분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진실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아주 비장한 각오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에베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에는 어떤 깊은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4장부터 6장에는 이리 하세요 저리 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세요 저러세요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난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구원과 복음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만큼 강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허락하신 그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3절부터 6절을 훑어봤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